이제 4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또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또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그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것 같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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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을 공부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고 또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깊은 계시의 말씀이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용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소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만 또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은 전체 나머지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그 키가 거기다 뭐 속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이전에 들림 받는 것을 믿고 또왜 그런 뜻인지 그것을 우리가 그첫 번째 시간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왜 하나님이 이제 나머지 계시록 6장서부터 18장 사이에 큰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왜 환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하나님의 더큰 우리보다도 훨씬 더큰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나머지 그 2절서 3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보는데 전체적인 그 픽처는 이것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이제 사도 요한이 영으로 끌어올려가서 그래서 이제 5장과 4장과 5장이 한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성령으로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잠시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너무너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 보좌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 이것이 전부 다 장엄하고 거룩하고 또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과 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걸쳐서 이제 4장과 5장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그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걸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죠. 물론 이게 하나의 그 연습, 예배에 대한 연습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꿈을 가지고 그런 것을 목표를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이 천상의 예배가 이렇게 거룩하고 또 그리고 장엄하고 아름다웠고 그런 반면에 이 지상에서는 끊임없이 많은 그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이 이제 닥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동네, 이곳에 지금 상당한 그런 위협이 닥쳐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천상에서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 장면인 반면에 지금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은 오히려 더 무섭고 그리고 더 악하고 그리고 더 사탄이 아주 무슨 것을 뒤에서 조작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어떠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전 목사님이 이것을 파워포인트로다 좀 이걸 잘 어레인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우리가 5분, 10분 동안 이것을 보고 이 미국이 어떠한 지금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더 리얼하게 깨닫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천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미국의 위기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이 미국이 위기냐? 미국이 제일 살기 좋고 평화로운 나라인데 왜 이것이 그 위기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위협입니다. 어떠한 위기길래 그럴까? 과연 미국이 깨어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들의 후손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변화를 위해서 무언가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이것을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굉장하지요. 여기 지금 빨간 표식으로 미국 각 주에 테러리스트 단체들이 있는 그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쪽 서부 지역에는 시애틀서부터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산타클라라, 그다음에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까지 쭉이그 미국 이슬라믹 테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애리조나 투싼까지 여기 내려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테러리스트 단체냐면 하마스하고 그다음에 알카이다하고 그다음에 알제리안 암드 이슬라믹 그룹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알카이다, 하마스, 그다음에 아메리칸 이슬라믹 그룹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헤즈볼라들이 또 여기 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큰 도시들에는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동부 쪽에만 해도 보스턴에 있고 그다음에 물론 뉴욕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DC, 또 그다음에 버지니아, 그다음에 플로리다, 그다음에 이 중부 지역에 클리블랜드, 또 그다음에 시카고, 디트로이트, 그다음에 또 캔자스, 콜롬비아, 또 그다음에 이 로노크라고 하는 인디아나 쪽에 웨스트 버지니아 쪽이구나. 그다음에 오클라호마, 그다음에 그 콜로라도, 텍사스. 지금 웬만한 큰 도시에는 지금 이렇게 그 미국 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미 벌써 오래 전에 제가 90년대 초에 이러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미국 내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슬람 단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까? 또 이런 이슬람 단체들이 그 테러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려면 상당한 조직과 그다음에 뒤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근데 이것을 80년대 초부터 이것을 쭉 연구했는 그 닥터 로버트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샌디에고에 있는 분인데 이걸 쭉 다 연구를 했어요.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협박도 여러 번 받아가면서 이분이 그걸 연구를 했는데 사우디의 후원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 미국 내에 있는 그 이슬람 그룹들이 이제 그 미국 내 그 감옥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감옥소에서 이제 이 그 한국이 아니라 감옥소에서 목사들이나 천주교 신부들이 감옥소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슬람의 이맘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맘들이 들어가서 그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형기가 빠른 사람, 1년 내지 2년 내에 출감할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 갱 멤버들을 많이 리크루트를 합니다. 그 갱 멤버들은 이 흑인들 또 멕시칸들 여기서 태어난 흑인들 멕시칸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리크루트를 해서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코란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이슬람에 대한 개종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기가 돼서 출감하면은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이제 따로 합숙을 해서 이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 주고 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준비가 되면은 그들을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 파키스탄이나 또 아니면 그 중동의 그 예멘 이런 데로 데려가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테러에 대한 훈련을 시킵니다. 엄청나게 지독한 훈련을 시켜요. 그다음에 저 폭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조직이 지금 상당히 빨리 벌써 그게 80년대에 이 사람들이 이걸, 이걸 조사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90년도 초에 그런 그 메시지를 제가 테이블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벌써 2014년이니까 그동안 상당히 많이 이게 발전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그 도표에 이게 언제 거냐 하면은 2011년 그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도 3년이 지났으니까 벌써 또 더 많이 이것이 지금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 모스크의 분포 현황입니다.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 이제 미국 내 이슬람 사원이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그 다음에 일리노이, 그 다음에 플로리다.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 우리 교회 여기서 또 여기 브루커스에 쭉 올라가 보면은 그 왼쪽으로, 그 카텔라 조금 지나자마자 왼쪽으로, 이슬람인 컬처럴 소사이티 이렇게 해가고 있죠. 그 사람들 밤에 철야기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 사람들 모여요. 근데 겉으로는 평화를 사랑하는 그러한 종교라고 하면서 그래서 끝나고 나오면 그 바깥에서 어디 뭐 전쟁 얘기하고 수근수근수근하고 아주 그 심상치 않은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그 모든 그 음모들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모스크가 물론 미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돼서 이것을 허락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안 받으시고 이제 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미국이 그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자초하는 이것을 그런 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돼서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이런 길들이 환히 열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어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모슬렘들들은 굉장한 그 뒤에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아가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들이 이것을 이제 파고들어갑니다. 컬처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스크라고 그러지 않고 이슬람의 컬처 센터라고 그래요. 이 중남미에 가도 거기에도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슬람을 잘 모르는 이런 국가들에게 이슬람을 소개하는 그러한 그 문화 센터를 지을 테니까 땅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가난하니까 뭐 남는 건 그 사람들의 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땅을 주면은 거기다가 엄청나게 높은 큰 그 이 모스크를 지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그 스피크 활동해서 그 알라를 찬통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그 시끄럽게 소리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 지르는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거기서 리크루트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워낙 거기에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걸 저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뇌를 시켜서 그래서 이제 모슬렘을 찬양하는 그런 극단 분자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다음에 여기 디미크라트라고 하는 이런 그런 새로운 언어가 생겼어요. 디미크라트, 디미크라트 이게 뭘까? 그 디미크라시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정리를 했냐면은 언론의 자유, 여성 인권, 동성애자 권리 등에 대해서 어뷰스하는 것을 용납하는 아랍 국가들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을 말하며 이들은 미국의 보수적 정치를 맹목적으로 싫어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랍 국가에서 뒤에서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그 미국의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미국의 젊은이들 이게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 보수적인 이런 그 정치 단체 또는 그 종교 단체를 아주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 그 자유주의적인 이런 것을 계속 그 장려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동성애자를 처형하는 이란의 성직자보다도 조지 부시가 동성애 권리에 대해서 더 큰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디미크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새로 만드는 아마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 이름으로. 그래서 그 영어로는 그다음에 뭐 그 원래 그 definition은 자기네들이 만드는 definition이 a person usually liberal who is willing to overlook abuses to free speech, women's rights, gay rights, etc. in Arabic countries due to their blinding hatred of the conservative political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Someone who think George Bush is a greater threat to gay rights than mullahs in Iran who literally execute people for being gays is a Democrat. 그래서 Democrat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성애자들 오원하고 그다음에 여성 그 권리를 부추기고 그리고 또 이 보수적인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이제 무슬림 단체들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직책에 무슬림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것을 알아내서 여기서 이걸 찾아서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거기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만 대충 보면은 미국 국토안보부의 정책개발보좌관인데 아리프 알리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름이 굉장히 귀에 익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안보부의 자문이 모하메드 엘리바야리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아마 저 이집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슬람 연맹의 특사인데 라샤드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바마 자문위원이고 모슬렘 공의회 설립자며 현 의장이 살람 알 마레이아타 뭐 이런 사람 지금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백악관에 모슬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북미주 이슬람 학회 출신의 오바마의 그 샤리아 이슬람법의 권위자인데 이맘 모하메드 마지드라고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민연합자문회 신앙을 통한 주민연합자문회 책임자가 에브 파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백악관에 있으면서 이 그 정책을 만드는데 중요한 어드바이서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이제 거기다 강요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현세의 문제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급한 문제, 이것이 여우들이 지금 닭장 안에 버젓이 들어와 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일인가 물어보라. 이러한 것들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언제 우리가 깨어날 것인가? 미국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침묵만 하고 있다. 어떤 그 미국 형제가 저한테 이것을 이메일로 보내준 것을 전 목사님이 이걸 한국말로다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이러한 것들이 이게 지금 버젓이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모슬렘 세력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벌써 그 석유 때문에 그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력에 반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지상에서 적그리스도의 그 단일 정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시행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4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가서 보면은 4장 거기 전체가 하나님이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공부할 텐데, 그 전체 될 것이 앞으로 장차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이미 사도 요한이 그것을 다 주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죠. 장차 될 일들, things to come. 그래서 이제 거기 4장 1절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2일 후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After these things. 그래서 이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번에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이 바로 이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교회 즉 참 신부가 이 땅에서 없어진 후의 일들, 이것이 이제부터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이제 보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이 4장과 5장의 포커스입니다. 전능자의 보좌, 전능자의 보좌에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에 공부하는 그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에 감동해서 이제 천상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성령에 감동했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immediately in the spirit. 그래서 즉시 내가 그 몸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몸에서 영으로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여기 그 중요한 그 힌트가 하나 있는데, 즉시 성령에 감동됐다 하는 그 뜻은 앞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휴거될 때에도 즉시 순식간에 성령 안에서 몸이 변화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애벌레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번데기가 돼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눈 깜빡할 사이에 그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은 아주 순식간에 in the blinking of the eyes,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이 영적으로 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거를 이제 경험한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에 보면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순식간에 천상에 올라가서 보았더니 거기에 앉으신 사람이 있는데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벽옥은 제스퍼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쉽게 얘기하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는 투명하고 청결하고 거룩합니다. 약간 그 청색이 돌면서 아주 하얀 그런 그 색깔의 보석이죠. 그리고 홍보석은 사르디우스라고 그러는데 그 루비처럼 아주 빨간 그런 색깔의 보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런데 여기에 그 무지개 그 모양이 무지개 같다라고 그랬어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려 있다. 무지개가 보좌를 이렇게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녹보석 그 에메랄드 같은 것이 거기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보좌를 더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무지개는 그 창세기 그 7장에서 홍수가 난 다음에 홍수를 끝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노아에게 새로운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약속에 홍수를 끝치는 그러한 그 언약의 표시로서 그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레인보, 이그 천상의 레인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그 4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보좌에 둘려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죠.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 24 보좌. 이 하나님의 앞에 있는 그 보좌. 이거는 참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영광의 그 자리인데 그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도 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요한계시록에 그 제일 마지막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랬어요. 거기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거 엄청난 그러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 교회에 대한 약속들이야. 그런데 이거 24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24 장로들입니다. 자, 이24 장로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과연 이들이 누구냐? 보통 이 성경학자들이 그 구약에서 열두 지파의 그 제사장들을 얘기하고 또 신약에서 열두 사도들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 장로라고 하는 것이 보통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장로의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더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그 믿음이 견고하고 그리고 깊은 연령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여기 장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흰옷과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는데 이들이 그 장로들이 흰옷과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로들을 천사들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사들은 면류관을 쓰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면류관 줬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사람에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적어도 다섯 가지의 그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이 있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또 생명의 면류관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또 기쁨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 꼭 받으세요. 받으세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그 8절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한 그 말씀에 거기 보면은 주님 오신 것을 열심히 기다리고 그리고 심부로 준비하면은 그러면은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그러고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그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계신 곳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엄유하신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심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권능의 메시지가 이제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16절서부터 19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즉 모든 사람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산에서 나오매 그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예, 하나님과 이제 모세와의 그 대화를 백성들이 듣는데 그 소리가 마치 예, 그 큰 소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로 나타나실 때 엄청난 위험과 또 그다음에 두려움과 그다음에 권능으로 임할 때 그러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같은 것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보통 우리가 태풍이 오고 갈 때 이제 이 캘리포니아는 별로 그런 게 없지만은 중서부에는 굉장히 우레와 번개가 많습니다. 엄청난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번쩍번쩍하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봅시다. 그 보좌 앞에 그다음에 일곱 등불이 있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5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어요. 일곱 등불, 일곱 영.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미 벌써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이거는 이사야서 11장 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 일곱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일곱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곱 영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해답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일곱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의 앞에 일곱 영과 그랬습니다. 여기에 벌써 일곱 영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걸 가진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내 모든 행위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6절인데 6절서부터 8절까지 하나로 쭉 묘사하는 겁니다.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드디어 이제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와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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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6절부터 8절에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 또그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네 생물은 그 체루빔이라고 그러죠. 체루빔. 그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옹위하는 그러한 천사들. 이네 천사 네 생물들의 특징이 이미 벌써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다 보고 가르쳐 줬어요. 에스겔서 1장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래서 이미 똑같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4절에도 그 그룹들은 각기 네 편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래서 이네 생물들의 얼굴, 그 체르빔들의 모습을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하냐 하면은 밤과 낮으로 천국에서는 낮이 낮과 밤이 따로 구별이 안 됩니다. 거기는 항상 빛이 있어요. 빛이. 거긴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또 높이는 그러한 일을 거기서 하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네 생물들이 밤과 낮으로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그냥 읽어서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그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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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천사 그 가장 높은 그 레벨의 그 체루빔들이 그 천상에서 밤낮 24시간 계속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전에도 계시고 이제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네그 형상이 다 뜻이 있죠. 뜻이 있어요. 다 예수님을 다 상징합니다. 그 사자는 그 예수님의 그 유다의 사자, The Lion of Judah, 유다의 사자를 뜻하고 또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을 뜻합니다. 또 소는 예수님을 뜻하는데 섬기는 종의 모습, 바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인자로 오신 바로 인자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고 또 독수리는 바로 예수님인데 영원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자와 소와 사람 독수리는 구약에서 그 유다지파의 모습이 바로 사자지요. 그래서 유다와 그다음에 소가 에브라임, 그다음에 사람이 르우벤이고, 그다음에 독수리가 단 지파를 대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이 열두 지파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진을 행진할 때 그 60만의 장정들이 이제 그 행진을 하죠.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또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제 행진을 하는데, 그런데 행진하는 그 포메이션 있지요. 포메이션에 그 모양을 지어서 갑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와 이사갈과 스불론은 이제 동쪽을 향해서 18만 6,400명이 모여서 있고, 그다음에 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족속은 서쪽을 향해서 10만 8,100명이 이제 늘어서 있고, 그다음에 루벤 족속은 남쪽을 향해서 시므온과 그다음에 갓 족속이 15만 1,450명이 이제 장정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독수리를 상징하는 단지파는 아셀과 납달리와 함께 북쪽을 향해서 15만 7,600명이 이제 늘어서 있습니다. 예, 그 옆에서 보면은 그 수많은 장정들이 보글보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밖에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이게 십자가의 모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서남북으로 퍼져 있는 이 열두 지파의 그세 지파씩 세 지파씩 열두 지파가 그 가운데가 바로 레위 지파가 있지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제일 가운데 모세가 있고, 그 아론이 있고, 아론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라 자손이 있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있고, 그 다음에 므라리 자손이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걸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의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위치와 그 영적인 중요성은 예수님의 그 심장부에 해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레위 지파, 그 사자와 소와 사람과 독수리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는 그 레위 지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24 장로들, 이24 장로들은 그 보좌 주위에서 이렇게 쭉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으면서 그를 보호하고 있는데,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이들은 천국에서만 있고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만 하나님 보좌 위에서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24 장로들이 계시록에 5번이 나오는데, 그 5번이 똑같이 그 모습들이 똑같아요. 그 무슨 모양이냐 하면은, 계시록 그 5장 8절에 보면은 책을 취하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엎드리는 것. 이24 장로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구약 시대에서 그 대제사장들이 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그 경배하는 모습이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지금 24 장로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4절에도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이게 축복입니다. 계시록 7장 11절에도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24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네들은 가장 믿음에서 이제 그 선지자고 또 그리고 선견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그다음에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계시록 11장 16절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으신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했어요.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우리가 밤에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죠. 정말 그 경건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엎어지는 그런 모습을 참 너무 아름답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4절에도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정말 최고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이거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 피지컬리 몸으로 엎드리지 못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혼으로 완전히 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플랫 아웃 하는 완전히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24장로들의 그 경배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또 11절에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에 이제 그 24장로들이 그 또 생물들과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전능자에게 Almighty God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그 다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24장로들은 자기 면류관을 여호와 하나님 보좌 앞에 던져드립니다. 이게 던진다는 얘기가 좀 이상한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겸손한 그런 모습에서 내가 받은 이 그 면류관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그 겸손한 모습에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과 그 다음에 존귀와 그 다음에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파워를 얘기하죠. 능력 이거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주의 하나님의 능력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시간을 주셔서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심판의 권세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다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네 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경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리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것이 뭐 우리도 이제 천국에 가면은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너무나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한 그 경배와 또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리는가? 정말 그 겸손함과 그 천사들이 계속 거룩하다 하는 그 거룩의 극치를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과연 그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해서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가? 그 영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같이 드리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그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 교회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신부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죠. 그것이 똑같아요. 거룩하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의 신부가 되는 자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거룩이라고 한 것은 뭐 여러 가지 그것을 뜻을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정말 그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또 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구별돼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자타가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유의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잘 되돌려 봐야 되죠.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믿으면은 그러면은 당장 표가 납니다.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려요.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너 혼자 예수 믿느냐 하고 이제 슬금슬금 이제 손가락질 하죠. 그러나 그 손가락질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사람들을 기쁘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그리고 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자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성숙하고 거룩한 완전히 그 완성체 그 결정체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예수님의 참된 신부의 그 모습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교회가 되면은 우리가 언젠가 변화되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완전하게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언제는 변화돼요. 하지만은 변화된다고 해서 내가 하루아침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혼이 싹 변화돼서 완전히 100% 그렇게 영광체로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상에서 있는 그런 모습과 여기에서 있는 것이 아주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많은 그 훈련을 쌓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천상에서 이게 벌써 쭉 이게 그 스케일 다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이것을 내가 바로 잡고 다시 고칠 수 있고 또 그러고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거기서 다시 내가 또 시험 봐서 대시험 봐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건 없어요. 예.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것을 깨닫고 내가 옵션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가 있을 때 그때 내가 더 주님이 보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거룩한 신부의 모습 끝까지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주님이 가신 그 거룩한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러한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보셨을 때 너는 참으로 거룩한 나의 신부다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저희들이 잠깐 이제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참 황홀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조금 맛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예배드리는 동안에 찬양하는 동안에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또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또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힘으로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또 힘 주셔서 이 모든 유혹과 또 그리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능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좁은 길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